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커플 중에서 가장 본이 되고 좀 이상적인 부부라 할 수 있는 부부를 꼽으면 누구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네, 여기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남편입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성경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만났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기 49년경에 이 로마를 원치 않지만 떠나야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나가라는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그리스도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는 포고령을 이 황제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전하는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가야만 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자,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접고 이제 나와야 했던 그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신앙인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했고 고린도에서 한 2년 뒤인 AD 51년경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뭐 사도행전 계속 지금 여정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했던 그 장면,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했던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여기가 아가야 속주입니다. 로마의 주. 그 속주의 수도인 고린도로 바울이 AD 51년경에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이주해 왔던 아굴라 부부, 그들은 이미 고린도에 정착해서 2년 정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모습,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테네에서 그렇게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변론했지만 그곳에서 결신자가 몇 명이었죠? 몇 명 안 됐습니다. 바울로서는, 바울의 성격 스타일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뭐 핍박도 많이 받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맷집이 있었지만 결신자가 없었다라는 것. 그렇게 성심성의껏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신자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고린도에 와보니 그 도시 환경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중에 편지하는 그 편지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46년에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다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재건하면서 많은 그 이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 도시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65만 정도 되었던 당시 로마의 도시로서는 상당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였고 또 교통의 어떤 중심지에서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거기에 살던 고린도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가보면 고린드라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바위 언덕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아프로디테가 누구죠? 비너스라고도 하고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데 여자 노예 1,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신전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여자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은 밤에는 창기가 돼서 고린도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의 다른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 이 말은 음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 도착한 바울은 이 도시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허영심이나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위안이 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장려합니다. 바울도 그의 집은 사실 유학을 보낼 정도로 부유했지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 집에 살면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를 환대했고, 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집 거처를 함께 내주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집에 머물면서 주중에는 같이 텐트를 만들고 또 주말인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 또 그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더 힘들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대적했다고 그랬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고 심지어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같은 동족인데도 얼마나 그가 받은 대적과 비방이 심했으면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유대인들 상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도시였지만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허영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속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에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 소송을 벌이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도 접고 집도 접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고린도를 떠났죠. 그래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는 중에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이것은 미리 이런 계획을 갖고 전략적으로 이 부부를 남겨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의 이태리의 로마 제국의 로마도 중요했고 고린도도 중요했지만 이 에베소는 이 유럽과 이 아시아를 잇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 도시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AD 53년경에 이 에베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언변이 좋았다라고 그래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게 한수 지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성경학자를 지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이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세례 요한 이후의 과정까지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말씀 사역자를 다시 이 부분을 가르쳐서 다시 말씀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자,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성경 지식, 하나님의 도를 알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도를 그래서 가르치게 됐을 때 그 교회 핵심 멤버였던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8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기니라.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가 바로 여기였고 그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상당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학자 아볼로를 한수 지도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거기서 그의 언변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어쩌면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지금 와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5년 정도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후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문안의 인사를 그 교회에 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근방.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집이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AD 57년경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갔을까요?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고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그 글라우디우스 그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그때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여기서도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집이 로마에서도 역시 가정교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그리고 에베소 연극장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때도 바울 옆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죠.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서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 그래서 함께 안부를 묻는 그런 동역자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까지도 기꺼이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흔드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결코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주요 도시에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AD 55년경인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서로 파가 나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에 담임하라고 그러면 아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하고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고 기도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음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해 듣고서 그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편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교회의 몸에서 분리되는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러한 치리를 행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도 출교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저의 교회는 그냥 그 당사자들만 어떻게 해서 지나갔나 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의 모습에 흠집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지나간 얘기를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거기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역할을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로서 그 도시에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실 이 텔아비브도 영적인 환경을 보면 고린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속도시 텔아비브에 교회인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다시 이방인들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다시 접붙여지기까지 이방 교회인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돌아오기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울이었고 그러다가 만난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섬긴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 에베소 교회였고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어찌 보면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들은 지역 교회에 가는 곳마다 헌신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역 교회와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들의 삶을 아낌없이 다 드렸던 것입니다. 이동하는 삶이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다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연구원으로, 또 키부츠 발룬티어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욥바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역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과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교회의 필요를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모퉁이를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